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병원에 입원한 후 처음 어젯밤 트위터에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침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트위터에 직접 알렸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신종을 피하기 위해서 메릴랜드주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에 며칠간 입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켈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상태에 있고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업무를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병원을 출발하기에 앞서 트위터에 짧은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존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렘데시비르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서 주로 중증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니 주치의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산소 공급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니 주치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생명공화업체인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를 대통령에게 투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빌 스테피언 본부장도 어젯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폭스뉴스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스테피언 본부장이 경미한 감기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될 때까지 격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로나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코로나 확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밖에 지난 9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후보 지명식에 참석했던 켈리언 코네이 전 백악관 선임 고문과 여러 공화당 의원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을 벌였던 민주당 후보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짧은 전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에게 위로를 표하고 반드시 이겨낼 걸로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완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동안 특별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중국도 3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쾌유를 비는 전문을 보냈다고 중국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수가 오늘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오늘 오전 인도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하루 새 약 1,000명이 늘어서 총 10만 8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로 이곳에서만 약 3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 3위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약 20만 8,700명, 브라질은 14만 5,4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이 오늘로 통일 30주년을 맞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동안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돼 있던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다시 통일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통일 30주년을 맞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일 30주년 행사는 베를린 근교 포츠담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23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동독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30년간 독일은 큰 성과를 이룩했고 동독과 서독의 격차도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어제부터 총선 사전투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유권자들은 이날부터 본선거 전날인 16일까지 전국 약 45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당초 지난달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로 오는 17일로 총선을 연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뉴질랜드 최연소 여성 총리인 저신다 아던 총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입니다. 아던 총리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서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요즘 뉴스에 이 틱톡 관련 기사 자주 들으실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틱톡은요, 지난 2017년에 출시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제공하는 앱입니다. 15초에서 1분짜리 동영상들이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올라오죠. 사용자 수가 전 세계 10억 명이 넘고요. 미국에서 틱톡을 내려받은 횟수는 현재까지 1억 8천만 건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만큼 틱톡은 이 사용자들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틱톡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범죄를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창구를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 틱톡 사용자가 가난한 할아버지를 도와서 화제가 된 얘기 전해드리죠. 미 서부 유타주에서 피자 배달부로 일하는 89세 할아버지가 무려 12,000달러의 팁을 받았다고 하네요. 팁이라면은 이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 가격과 별도로 받는 봉사료죠. 피자 배달부들은 피자 가격의 15에서 20% 정도를 받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께서 거액의 팁을 받은 사연 궁금하시죠? 사회보장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이 할아버지는 이 생계를 위해서 일주일에 30시간 피자 배달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배달을 할 때 피자를 찾고 있나요? 라면서 친절하게 배달하면서 단골 손님도 끌어모았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피자를 종종 받았던 미국인 남성이 할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나서 할아버지를 도울 생각을 했고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문을 열고 피자 배달을 해주는 장면을 찍어서 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많은 수의 틱톡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 영상과 사연을 소개하면서 모금을 했고 단시간 안에 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돈을 찾아서 할아버지 댁으로 갔고 할아버지를 만나서 돈을 전달하는 장면도 찍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큰 돈을 받은 할아버지의 심정 어땠을까요? 할아버지는 돈을 받고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알려지면서 할아버지의 사연과 선행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미디어를 닫고 CNN과 가디언 등의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가디언지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요. 이런 작은 얘기를 통해서 미국의 인류애가 존재하며 남을 돕기 위해 조금씩 희생하는 방법이 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urfing USA. 'Surfing USA' 이 노래는 1960년대 초 미국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남성 그룹 비치 보이스의 노래죠. 여름이면 시간은 흘렀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시원한 파도를 타는 미국인들을 상상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내륙에 사는 미국인들은 특히 바다가 있는 해변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를 소개해드릴까요?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휴가를 즐기고 돌아온 오하이오 중부의 사람들은 지역의 코로나 발병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타주로 여행을 가지 않고 파도타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험을 찾는 사람들이 지역의 강으로 강물 서핑을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남성인 브라운 씨는 7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서핑을 하는데요. 어느 날 강 한가운데서 서핑 보드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고 브라운 씨는 이 사람과 함께 강 서핑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 설립됐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2개의 수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3배로 늘었습니다. 끝없이 평평한 농지로 둘러싸인 이 강 서핑 학교가 세워진 데이톤이라는 곳은 수상 스포츠 장면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강 서핑 커뮤니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로 서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다에 거센 파도가 무서워 시도를 하지 못했다면 강 서핑은 바다의 파도에 비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우주 화장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를 위한 새롭고 개선된 우주 화장실을 선보였습니다. 설계 비용만 2,300만 달러. 화장실의 새로운 디자인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탑승한 여성의 요구에 더 잘 맞도록 설계됐습니다. 우주 화장실을 설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우주로 향한 첫 번째 임무 당시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는 1961년 발사대에서 우주복을 입고 소변을 보았다고 합니다. ISS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은 중력 대신 방향성 길이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UWMS, Universal Wast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장실 모델은 현재 스테이션에 탑재되어 있으며 1990년대에 설계된 이전 모델인 폐기물 수거 시스템보다 65% 더 가볍고 40% 더 작습니다. 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디자인은 여성 우주 비행사에게 더 편안하기 위한 것인데요. 오래된 화장실은 승무원들만 소변을 보거나 배변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동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서 여성 우주 비행사와 승무원에게 더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유지와 보수, 배관 공사가 덜 필요하도록 설계가 간단하여 우주 비행사가 과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화장실을 설계한 후에도 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배설물은 밀폐된 봉지에 밀봉되어 용기에 저장되며 대부분은 화물선에 포장되어 지구로 다시 발사되고 대기로 다시 들어가면 연소됩니다. 수성 폐기물 또는 소변은 역화되고 처리된 후 다시 스테이션에서 재사용된다고 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는 큼직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북한군이 서해상 남북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 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예, 먼저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군 당국의 24일 발표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21일 47살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가 한국 측 해역인 소연평도 남방 2km에서 실종됐는데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북한 측 수역인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고요. 이후 총격을 받은 뒤 시신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런 정황은 한국군 당국이 북한 측 교신 내용을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월북을 하려 했다는 발표가 나와 이 또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란 하루 뒤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25일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북한이 사과를 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별도로 북한이 밝힌 입장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는데요.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건 인정했지만 불로 태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예, 그래도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한 데 대해서는 뭐 비난이 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와 한반도 전문가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 건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로 이동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면에 김 위원장이 사과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과 자체가 과거에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사과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워낙 어려움에 처한 북한 입장에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태풍과 수해, 주민들의 굶주림 등의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입장에선 한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얹길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전 세계적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이번 사건을 사과하지 않았다간 전 세계적 역풍에 시달릴 걸 알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문제에 이번 사안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이번 사건이 큰 정치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북한이 사과했으니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반면 한국인을 사살한 북한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쪽이 맞붙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물론 지난 1년여 동안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그래도 민간인을 살해한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룰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가 공개됐네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8일 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매년 두 차례 나오는 보고서 중 이번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로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여전히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불법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을 통해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여러 대북제재 위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불법 활동은 여전했던 거네요.
네, 전염병 때문에 북한이 국경문을 닫았지만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그리고 불법 해상 활동은 계속됐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올해 5월까지 5개월간 수입한 정제유 양이 안보리 결의 2397호가 규정한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미국 등 43개 나라가 올해 7월 대북제재위원회에 공동 제출한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총 56차례 걸친 이번 수송으로 약 60만에서 160만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불법 수입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됐어야 하지만 여전히 일부 나라에서 지속되고 했고요. 가상화폐 탈취와 금융기관 공격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재 회피 현황도 지적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북한 출신 축구 선수도 포함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도 외화를 버는 만큼 엄연한 해외 노동자라는 게 유엔의 해석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축구 선수들이 벌어들이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북한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한광성은 2018년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전 소속팀 유벤투스로부터 연간 52만 유로, 이화 61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축구 선수인 최성혁은 올해 1월까지 연간 2만 유로, 이화 2만 3천 달러 상당을 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소속팀에서 방출돼 이미 귀국을 했거나 코로나 사태로 현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또 유엔 제재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아프리카 지역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네, 우선 동상 제작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앞서 VO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변경된 업체명 사용 등 신원을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에서 동상 건설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냉에선 올해 8월 완공 예정 목표였던 15에서 30m 높이의 동상 건설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한 유엔 회원국의 제보에 따르면 북한은 기니 초대 대통령 아메드 세쿠 투레이의 동상을 기니에 판매할 예정이었다는 점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예. 자,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특별한 입장을 냈습니까?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8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날 공개한 중간 보고서가 북한이 평화적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교한 제재 회피 전술들은 북한이 계속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를 제출한 전문가 패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출신 각 한 명씩과 일본과 싱가포르, 한국 국적의 전문가 한 명씩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역할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북한과 각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해 이를 보고하는 건데요. 통상 안보리의 9월 중간 이행 보고서를 3월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나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모두 포함시키는 선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도 있다고 전직 전문가 패널은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예, 세 번째 소식은 북한의 무기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미국의 장기 국방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태스크포스가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주목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예, 내용을 좀 보기 전에요.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태스크포스가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하원 군사위원회가 만든 특별 전담팀인데요. 이름은 국방의 미래 태스크포스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족했고요.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29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 혁신 기반 현황과 관련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네.
태스크포스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관한 평가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약 1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북한의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는 거군요.
네, 이 태스크포스는 북한과 관련해 주시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진전은 물론 생화학 무기 개발 현황에도 주목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김정은의 지도 아래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고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제작하고 시험해왔다는 겁니다.
이 생화학 무기 관련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와 미사일도 그렇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생산과 비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유난히 규모가 큰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주목되는데요. 태평양 지역 영내 동맹국들과 미군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80쪽 분량의 보고서라면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겠는데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는 안보 동맹과 핵협약 문제 등에도 집중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2차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를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사라진 상황에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양자 핵군축 합의로 남아있다며 이 협정의 부재는 중국과 러시아, 잠재적으로 이란도 핵 역량과 무기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국들과 파트너들에게 모두 해로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추적하고 있는 대북제재 위반 관련 용의자가 46명이나 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 법원이 기소한 대북제재 관련 대상자들이 46명, 그러니까 50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상당수가 올해 기소되는 등 최근 들어 미 법무부 차원의 북한 관련 조치가 급증했습니다.
네, 뭐 엄밀히 말하면은 이 46명은 미 법원에 소환돼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 법무부에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미 법원에 출두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사법 처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북한 국적자거나 중국 등 미국의 사법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미국을 기소한 46명. 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에는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3명이 대북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는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이 대거 기소된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의 불법 자금을 운영한 조선무역은행 직원들입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2명, 그리고 북한 해커 등도 미 사법당국의 기소 대상입니다.
네. 자, 최근에요.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눈에 띈다는 소식 자주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는 재무부의 제재 방식으로 나왔는데, 글쎄요, 이젠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의 북한 관련 제재 조치가 주춤한 상황에서 미 검찰을 비롯한 FBI 등 수사기관들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 등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와 제3국 국적자 등을 활발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반도 상황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 정책을 추진할 때 재무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에 맞춰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재를 취소하거나 혹은 제재를 더 내놓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따른 것이란 설명인데요. 반면 법무부는 이런 정치적 결정과 상관없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큼 이를 집행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요,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한국 공무원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우려, 또 법무부의 대북제재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성우 씨의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2018년 진행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요게 어머나
이게 평일 저녁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조성우 씨의 아내 그레이스 조.
콩고기.
성우 씨는 평일 저녁 틈틈이 일하는 피자 배달부로 일하러 나가고 없고, 그레이스 씨는 모처럼 북한 음식을, 그것도 장마당에서 인기가 높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콩기름을 뽑고 그리고 그 대두가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그걸 다 버렸대요.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초반부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레이스 씨가 얼마 전 한국에 다녀오면서 탈북자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구해온 인조 고기. 허리끈을 돌돌 말아놓은 듯해 음식에 쓰일 재료로 보이지 않지만 옅은 누런 콩색을 띤 이 인조 고기는 미국 내 탈북자들에겐 구하기 어려운 나름대로 귀한 식재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피자를 모르지 않듯 북한 사람들에겐 매우 대중적인 음식이라 설명이 필요 없지만 취재진에겐 신기할 따름인데요.
괜찮으세요?
이런 느낌이구나.
네. 되게 쫄깃쫄깃하죠?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 같은 느낌. 네.
좀 향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이 향이 되게 뭐랄까? 나무향? 이게 좀 끌리는 맛이 있네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을 찾잖아요. 북한 분들도 그렇겠죠.
그레이스 씨는 이곳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첫 손님이라며 정성스럽게 인조고기와 두부밥을 대접합니다.
북한에서 요리 좀 해드셨어요?
어머니가 음식 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레이스 씨는 북한에서...
20대 초반에 탈북한 그레이스 씨의 북한 음식 이야기는 어느새 북에 계신 부모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자녀들을 안 굶기고 이렇게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그 기억을 안 가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를 쭉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아빠랑 엄청 관계가 좋았거든요. 제가 막내라서 아빠가 저를 항상 업고 다녔어요.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업고 다니신가 봐요. 그리고 직장 나갈 때는 이거 이뻐서 어떡하지? 이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내를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는 그레이스 씨. 북에 계신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취하지만 아버지의 청력이 약해졌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남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줘서인지 남편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희 남편도 어떤 때는 나가다가 나 당신이랑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주문이라 넣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거든. 아빠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점점 닮더라고요. 이 남편이 아빠랑 비슷해요.
아빠를 못 봤을 텐데 장인어른을 못 봤을 텐데.
네.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할 때 엄마한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아플 땐 아빠가 밤잠을 안 자고 다리 주물러주고 그리고 여기 머리에다가 이게 찬물 찜질 해주고 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이 그래 하면서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남편한테서 또 채워지시네요.
그렇죠.
한국 국적을 가진 그레이스 씨. 탈북 후 중국과 제3국을 거쳤고 한국 입국 후 조성우 씨의 권유로 미국에 건너온 지 올해로 벌써 6년째. 지난해 조성우 씨와 그레이스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시민권과 영주권을 얻었는데요. 그레이스 씨의 일과도 남편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남편 카풀링이라고 해서 네네 거기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가 되거든요.
같이 20분을 걸어요? 네. 아침에?
네.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남편 데려다 주고 그냥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저기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돌고 들어와서 책을 보죠. 저기 도서관 가서 또 영어 책을 읽고 네 그리고 남편 오면은 도서관에서 있다가 또 같이 남편 피자 딜리버리한테 같이 해요. 같이 있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영어 공부에 전념했던 그레이스 씨는 단과대학 영어 과정을 마쳤는데요. 지난해 보스턴에서 남편이 석사학위 공부를 하는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손목 부상을 입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오는 봄부터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하려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 신청도 마쳤습니다.
일단은 크레딧 과목 들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저희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거든요. 경제. 남편은 되게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런 이치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감성적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듣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듣고 싶으세요?
아, 히스토리도 듣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고 싶었던 한의사의 꿈은 내려놨지만 마케팅, 역사, 음악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차근차근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단과대학에서 관심 분야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꿈을 찾아보겠다는 그레이스 씨.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아, 이 과목이 나한테 좀 맞겠다. 네. 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또 대학을 다니실 건가요?
그렇죠.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목적이 그냥 저희가 여기서 뭐 좋은 직업을 잡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언젠가 또 북한도 열리겠고 그때는 모든 게 다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가 경험을 쌓고 하면은 그러면 언젠간 이걸 참 좋게 쓴 좋은 일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욕심은 없어요. 그런 돈 욕심 같은 건 벌써 다 내려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남편이 세계 빈곤 퇴치와 남북한 공동 번영의 뜻을 두고 세계은행에서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면 자신은 북한의 교육 분야에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한반도 통일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반드시 치르게 될 과도기에서 교육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씨는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해온 과정을 지켜봤기에 이곳에서 싹틔운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큰 꿈이지만 그레이스 씨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북한에 학교를 세우는 일 아니면 북한에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려면 3세대가 지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탈북 여성.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디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2부 윌리엄 하워드 타프트 대통령 시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과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다시 만난 건 시간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대통령의 여름 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에게 결국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자기 대통령 후계자로 밀어줄 만큼 친한 관계였지만 다시 만난 두 친구 사이에는 이제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때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이미 진보주의자들 편에 서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그 진보주의 성향의 의원들 뜻에 동참하기로 했던 거죠.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태프트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되돌려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지금이 이 루스벨트가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와이오밍주의 한 기념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초대받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 마을과 도시에 들러 연설을 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연설은 주로 공화당의 통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화당을 약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분열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들은 진보적인 정책들이었고 그런 만큼 보수주의자들은 지지를 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목적이 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 알기만 한다면 자신이 그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런 태도는 태프트 대통령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이 태프트 대통령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서 뭔가를 배울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했던 연설 여행이 1910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화당원들은 많은 주에서 패배했습니다.
1910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1년 동안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해인 1911년 말 미국의 정당들은 이듬해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태프트 대통령이 재선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아주 보수적인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업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 국민은 진보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바로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테프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많은 일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선거가 끝나고 1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프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를 들어 테프트 대통령이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와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면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고민이 컸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타격이 너무 힘들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외에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는데요. 친밀한 우정을 나눴던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쉽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사실이 테프트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이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이런 상황을 맞았더라면 테프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백악관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변했고요. 테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진보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결단을 내리고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은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4개월 전, 몇몇 진보적인 공화당 주지사들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만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미국을 사회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와 대의정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기자가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 테프트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는 표현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과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싸울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연설을 할 때도 테프트 대통령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증오에 차서 떨리는 목소리로 테프트 대통령이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미시간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의 대표적인 명문 주립대학교인 미시간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17년 미국 중부 미시간주에 설립된 미시간 대학교는 미시간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미시간주 공립학교 시스템인 미시간 대학교 시스템 아래 앤 아버, 플린트, 디어본 지역에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앤 아버 캠퍼스가 미시간 대학교의 중심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미시간 대학교라고 하면 바로 이 앤 아버 캠퍼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 시간 역시 미시간 대학교 앤 아버 캠퍼스로 국한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시간주에는 이 미시간 대학교 말고 미시간 주립대학교라는 이름의 공립학교가 또 있어서 종종 이 미시간 대학교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미시간 대학교가 사립학교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시간 대학교는 오늘날 미시간주는 물론이고 미국 중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주립대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미 전국 주립대학교 순위를 평가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2020년 공립대학 순위에서 미시간 대학교는 UCLA, UC 버클리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한 명문 중의 명문이고요. 또 다른 권위 있는 대학 평가 기준인 QS 세계대학 평가 2020년도 순위에서는 미국 주립대학교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학교입니다. 그럼 현재 미시간 대학교의 학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대학원과 학부에 모두 19개의 단과대학이 있는 방대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리과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이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규모가 큰 대학들이며 그 외에 건축학, 예술학, 교육학, 음악, 행정학, 의학, 그리고 약학대학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미시간 공과대학은 미국 내에서 늘 열 손가락 안에 들고요. 전 세계에서도 20위권 안에 드는 최우수 공과대학인데요. 오늘날 미시간 대학교가 최상위권 연구 중심형 대학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이 공과대학교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미시간 공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맹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 들어보시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시간 대학교의 공과대학 학자들의 연구가 미 해군의 군사력 개발에 이바지했던 점은 지대했습니다. 한 예로 피티보트라는 기동성 뛰어난 소형 어뢰 함장이 미시간 대학교에서 개발돼 초대형 적군함을 신속히 함몰시키는 해군의 신의 무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전학기 케네디 대통령이 군 복무 중 이 피티보트 함장으로 활약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시간 공대는 우주공학과 핵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미시간 대학교 캠퍼스는 학문 연구와 국제산업을 함께하며 급성장을 거듭해 나갔다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7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주탐험, 인공위성, 달의 우주인을 보내는 등 대규모 우주공학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연방 정부의 막대한 연구 기금을 받아 미시간 대학교 캠퍼스 안에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가 눈부시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시간 대학교는 연구비로 할애되는 예산만 매년 15억 달러에 달하는 최상위권 연구 중심형 대학의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중심형 대학들의 연합체인 미국 대학협회의 상립 회원 중 하나인 미시간 대학교는 미국 내 대학교 중 연간 연구비를 가장 많이 쓰는 최상위권 대학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미시간 대학교가 받은 연구기금 총액은 119억 달러에 이르고 이 금액은 전체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는 9위이며 주립대학교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현재 3,000에이커가 넘는 방대한 부지에
남쪽, 북쪽, 중앙, 의학 건물 등 대형 캠퍼스 4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학교 건물만 자그마치 5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교내 버스가 캠퍼스 안을 수시로 돌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2019년 가을학기 기준 미시간 대학교에는 학부와 대학원생 포함해서 4만 7천여 명이 재학 중이고요. 교직원도 2만 9천 명이 넘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현재 미시간 대학교 기숙사에는 자그마치 만여 명이 거주한다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소개합니다.
유니버시티 하우징이라고 불리며 만여 명이 거주하는 미시간 대학교 기숙사 시스템은 모두 18개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 대학교 기숙사 시스템 중에서 규모 면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특히 석사 과정 이상 재학생 부부나 가족이 거주하는 가족 기숙사 시스템으로는 세 번째 큰 규모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대학 측에서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도 이 학교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은 북미 지역 대학 도서관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서관이라고 하네요.
대학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은 1838년에 설립돼 현재 캠퍼스 내에도 20여 개의 부속 도서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매년 방문자가 450만 명을 넘으며 현재 1,3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과의 합작으로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실시돼 2014년부터 부속 도서관의 모든 장서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 이 학교의 자랑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시간 스타디움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종합경기장입니다. 1920년대 미식축구 경기장 목적으로 개장했을 때 7만 2천석 규모로 당시로서도 상당히 큰 경기장이었는데요. 이후 계속 증축해서 현재는 10만 7천석이 넘습니다. 이 미시간 스타디움은 미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종합경기장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네, 오랜 역사와 전통, 방대한 학교 규모에 걸맞게 미시간 대학교는 유명한 인물들도 숱하게 배출해냈습니다. 현재 미시간 대학교 출신 중 살아있는 동문만도 전 세계에 60만 명이 넘습니다.
미시간의 생존 동문들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대학교 동문들보다 그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1965년에 발사됐던 유인 우주선 제미니 4호의 우주인 두 명 제임스 맥디빅과 에드워드 와이드, 네 번째로 달 착륙 유인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5호의 우주인 데이빗과 제임스 어윈, 알프레드 워든, 이들 모두가 미시간 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미시간 대학교는 1971년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달에도 대학교 동문회를 설립한 최초의 대학교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배출한 또 다른 유명 인사들로 35대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대중음악 가수인 마돈나 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 전설의 수영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를 비롯해서 150명이 넘는 올림픽 수상자들을 배출하는 등 미시간 동문들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시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국의 대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